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어제까지 11장까지 말씀을 모두 보았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총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은 크게 보면 4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부분 맨 앞에 나오는 단락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게 4개 단락 중에 제일 길게 되어 있고 또 내용도 제일 풍성하게 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이 1장부터 11장 안에는 세부적으로 4개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4개의 내용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있고 또 있고 하니까요. 4개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처음에는 1장부터 4장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5장부터 7장 예수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내용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8장과 9장 예수님이 어떤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로 10장과 11장 제자를 파송하시는 것과 주님을 향한 반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무엇이 성도답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동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답게 된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 네 가지가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성장하는 것, 훈련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잘 삶 속에서 받아 누리며 사는 것, 네 번째로는 보냄받고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게 이제 제자답게 사는 것이고 제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은 네 개 단락마다 각각 중요한 특징들을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갖고 있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 다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네 가지 항목들은 구약의 약속,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선포를 합니다. 다만 구약의 약속했던 문자 그대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원래의 계획,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성취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계시가 되거나 드러난 것이 아니어서 일부분만 작은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각각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보고 좀 더 말씀을 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1장부터 4장. 1장부터 4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기준으로 삼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1장은 탄생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용을 기록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톨레도 계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하고요. 2장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거, 또 요셉이 순종해서 예수님 데리고 애굽에 도망갔던 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뒤에 3장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준비하셨던 내용들이 나오고 4장은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의 내용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셨던 것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모든 사건마다 각장에 한 번씩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각장에 담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구약이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시고 구약이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이걸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는 구약이 약속했던 문자 그대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어서 예수님은 분명 다윗의 혈통 안에서 태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다윗과는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분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구약을 성취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메시아를 알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에 율법을 성취하시지만 넘어서는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다윗의 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구약이 약속했던 메시아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기대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 가지 사역을 했을 때에 이게 맞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을 성취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던 거, 기대하던 거, 구약의 문자 여기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믿음 갖기 어려운 그들이 갖고 있던 지식 한도 내에서만 이제 메시아를 바라보던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지 않죠. 구약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믿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가 조금 더 순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의 약속이 성취가 되거든요. 이건 역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취가 안 된 구약의 말씀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성취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성취가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완성이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의 빛 아래에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또 읽고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한 이후에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두시고 이 산상수훈, 우리가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읽었곤 하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형식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부분들을 율법과 겨주십니다. 율법에서는 이렇게 명령했지만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하지만 예수님이 율법과 다른 말씀들을 쭉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인 거죠. 이 형식 자체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있어서 구약의 약속,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을 잘 감당하는 분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명령한 그대로 행동하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 30% 40% 계시하셨다면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100%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형식에 있어서 이런 특징이 있었다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 처음에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기준 삼아서 다른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과 다른 점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른데 일단은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선포자가 다릅니다. 구약은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선포자 자체가 달라요.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포하는 내용은 수준이 다른 거죠. 내용도 달라요. 모세가 주었던 율법과 주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은 내용 자체도 이웃사랑에 대한 것,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매우 다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게 두 번째 내용은 이거죠. 성도답게 사는 것, 제자로 성장해 나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율법대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은혜를 베푸시고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릅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회당을 다녔던 유대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 구약이 완성된 것이죠.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8장과 9장에 나오는데 이 8장과 9장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 사건씩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시는가의 핵심 초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한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구약의 율법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방인은, 회당에 나오지 못하는 자는, 나이 들고 병든 그런 여자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회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들은 성전에 오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역사함을 베푸시는가? 구약을 성취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은혜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들이 나오는데 큰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자연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죠. 귀신떼를 이 가다라 지역에 있었던 돼지떼에게서 몰아내시고 또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문제는 자연의 문제, 즉 삶의 환경의 문제, 귀신과 마귀의 문제, 그 육적인 질병의 문제들이죠. 이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구약은 해결해 주지 못했던 문제들입니다. 율법은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은 해결을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들을 보면 한 관리가 죽은 딸 때문에 찾아오고요. 맹인들이 주님을 찾아 나오고요. 그리고 귀신들을 말 못하는 사람, 이 문제를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들, 이 기적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한 번에 해결을 안 해주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는 믿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성전에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 성전으로 가라, 율법을 지켜라,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주님을 믿되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끝까지 주님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래서 구약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비록 예수를 믿지만 죄와 형벌 때문에 생기는 현실들을 여전히 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시니까 어디서건 언제건 어떤 종류의 문제건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데 이 문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여지껏 이거를 해결받아본 사람이 없는데 그 모든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에 대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판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고 있는 심판들을 주님의 은혜로 일정 부분 해결함을 받고 잔량을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게 이제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제자답게 되어지고 조금 더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건 사소한 작은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의 구원을 소망하는 이제 그게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제자 파송과 관련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을 하시죠. 제자 파송과 관련된 10장과 11장 내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여섯 가지 모양으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데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명령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너희를 어떤 환경으로 보내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핍박받고 박해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무엇을 주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려는 것을 가서 전달하는 것이 파송받은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파송받아서 제자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지만 구약 이스라엘과 견주어 보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시내산에 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체성을 규정하십니다. 정체성을 뭐라고 주시냐면 천한 모든 민족이 나에게 속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너는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자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죄인인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사람, 대신 뭔가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한 적이 있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을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죄인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되 제사장이 죄인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오면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 그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야 되고요. 그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오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약 역사를 보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적이 없어요.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절반은 그들 탓이고 절반은 이방인들 탓이 되는 셈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이방인을 찾아가고 죄인들을 찾아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자가 되었다, 파송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구약의 직분보다 훨씬 더 귀한 직분이죠. 제사장 직분은 당연히 들어있고 그보다 더 나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들이고 파송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놓고 보면 제자 파송은 구약을 성취하는 것이기는 하되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직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직분을 부여하는 그게 이제 제자로 삼아주시고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진담입니다. 이사야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더 놀라운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직분이 제자라고 하는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이런 모든 직분보다 더 탁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직분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직분이 훨씬 더 나은 그런 직분인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11장 첫 번째 단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구약이 약속했던 메시아 그리고 구약이 주었던 말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베푸셨던 은혜 구약이 주었던 직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제자로서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간다는 건 무슨 뜻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두 번째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세 번째는 구약이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받아 누리고 살고 네 번째는 구약의 직분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제자라고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장 맨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은망덕하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친히 반응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보았던 내용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옳다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옳게 반응하지 않지만 주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장부터 11장은 율법을 가리키는 내용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보여주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반응을 말씀하시면서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구약이 성취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안식과 쉼을 누리기 때문에 아 이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라는 걸 경험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온전한 안식과 쉼이 있는 죽은 뒤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우리가 더 소망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천국과 영생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더 깊이 온전히 믿는 사람, 주님을 더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은혜 누리는 자, 주님께 칭찬드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버림받은 이방인에 불과했으나 우리는 율법도 갖지 못하였고 성전과 제사장, 선지자들도 갖지 못하였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는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베푸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주셨고 주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찬송하듯 천사도 흠모할 만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도 흠모할 만한 제자라고 하는 귀한 직분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